이 새벽에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요즘 어떠십니까? 요즘 행복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행복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그렇지 못한 시간들을 보내는 성도님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이 행복한지를 결정하는 뭐 기준이 되는 여러 항목들이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와 찬송이 그 사람이 요즘 신앙생활이 행복하구나라는 기준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많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송이 많이 불려진다면 그 사람은 행복하지 않나. 요즘 참 행복한 것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의 입술 가운데 힘들다 이런 말과 그리고 아 요즘 왜 이러지? 한숨 섞인 이런 이야기들이 나의 입술을 통해서 나올 때 내가 요즘 행복하지 않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또 찬양을 부르는 그 횟수들이 그 찬양들이 적어질 때 요즘 내가 조금 신앙생활에 게으름이나 나태함이나 아니면 좀 지쳐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이 본문은 다윗이 법궤를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온 후에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는 찬송을 하는 그러한 기도시라고 기도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법궤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또 언약궤라고도 부르죠. 그 속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고 또 십계명 돌비와 만나가 든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이 법궤는 어떤 것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법궤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법궤는 그들의 전부라고도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을 상징하기 때문에 법궤는 그들에게 전부였어요. 그렇지만 이 법궤, 즉 언약궤가 사울왕 때에 7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못했었습니다. 다른 나라 변방에 있었기 때문에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왕이 된 다윗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즉그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예루살렘에 다시 가지고 오려고 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다윗은 첫 번째 도전에서 그것을 실패하게 됩니다.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고 했던 그 방법의 실수로 인하여서 법궤를 가져오지 못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실수 이후에 성공했을 때더큰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처음 실패한 이후에 그 다음에 법궤를 가져왔을 때 가져오게 되었을 때 매우 기뻐했고 매우 행복해했고 감격했고 안도했습니다. 그렇게 기쁜 나머지, 감격한 나머지, 다윗이 고백한 그 기도문이, 그 감사의 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성경을 한번 보고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아마 다윗이 이렇게 하라고 했을 때 우리도 아멘 하고 그렇게 고백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하심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읽었던 여호와께 감사하라,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는 이 문구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에서 많이 들어봤습니까? 예, 시편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은 어디에서 가져온 그 말씀이냐면 시편 106편에서 가져온 인용한 말씀입니다. 시편 106편을 읽어보면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고, 그리고 47절과 48절에 보면 그 나중에 말씀들을 다윗이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아삽과 그의 형제들을 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하나님을 송축하게끔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다윗으로부터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명령받은 이 아삽과 그의 형제들은 많은 시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은 계속해서 왕들이 그 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도 이 다윗과 아삽의 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역대하 29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역대하 29장은 어떤 말씀이냐면 히스기야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성전을 정화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더럽혀진 그 성전을, 무너져가는 그 성전을 히스기야는 다시 재건하고 깨끗하게 정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삽과 다윗의 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레위 사람들에게 명령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이 찬양이라는 단어는 할랄이라는 단어예요. 이 할랄이라는 단어는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자랑하라 그리고 칭찬하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누구를 자랑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칭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칭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하신 그 일들을 자랑하고 그것들을 칭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은 그냥 기쁜 마음으로만, 즐거운 마음으로만, 은혜 받기 위해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레위인들이 다윗과 아삽의 그 시편을 통해서 기쁜 마음으로만 찬양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 특별히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들에게 베푸신 그 구원을 칭찬하고 자랑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경배했던 것이죠. 신약과 이 구약, 이 성경을 보면은 찬송하라, 뭐 찬양하라라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와 함께 많이 사용이 되냐면 하나님께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은 누구에게 불러야 하느냐? 하나님께 불려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찬송을 부를 때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을 생각하고 찬양을 부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은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더 많이 침체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은혜 받으려고 찬양을 부르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를 위한 것이라면 이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대상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의 목적은, 가장 우선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찬송을 하나님께서는 다른 피조물들에게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우리 인간에게 맡기셨어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찬송하게끔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기 위해서 그 백성을 만들었다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고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 삼은 것은 은혜도 주시기 위함이지만 그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찬송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찬송을 통해서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다윗의 고백, 이 고백은 몇 절부터 시작이 되냐면 8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읽었던 이 16장의 8절부터 이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기 시작을 해서 그 하이라이트가 되는 그 지점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이 되냐면 여호와께 감사하라라는 그 단어로 그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그 근본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는 이유와 목적이 감사예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하심과 바로 인자하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이 역대기 기자는 한결같이 자신들을 사랑하고 자신들을 이끌어온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 이행에 대해서 감사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고백이 시편 106편과 관련이 있다고 했습니다. 시편 106편 우리 성도님들 어떤 내용으로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많은 은혜들, 그 기적들, 그것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그 패역과 그 반역의 내용들을 구구절절히 기록한 내용이 바로 시편 106편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지만 그들이 어떠한 반응들을, 어떠한 패역한 행동들을 하나님께 했느냐? 하나님이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던 그 백성들을 구출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는데 그들이 홍해 앞에 서자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큰 구원을 잊어버리고 원망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더냐? 우리를 이 바다에 다 매몰시키려고 하느냐? 라고 그들이 원망하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세운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동안 그들이 기다리다 기다리다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지만 우상을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러면서 그게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그러한 패역한 행위도 그들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정탐꾼을 보내죠.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인데도 불구함에도 그 땅의 사람들은 거민이다. 그거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들이다. 그 땅을 우리가 취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불신앙적인 그러한 보고를 그들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홀에서는 바알을 숭배하고 또 이방 여인들과 음행하는 그러한 음행도 저지르고요. 또 무리바에서는 마실 물이 없자 하나님께서 세운 마치 하나님께 대항하듯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에게 대항하는 그들의 패역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 이후에 그 40년 광야 생활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의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반역과 패역의 삶이 엄청났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한 반역과 불순종의 백성들 그들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약속했던 그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신실하게 인내하시면서 그들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면서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바라보면서 이 역대기 기자는 감사하라, 찬양하라, 다윗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 그것을 감사하고 찬양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순종의 삶을 잘 살고 계십니까? 지난날의 삶을 되돌아보면 순종했다라고 그렇게 여기십니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뒤돌아 봤습니다. 뭐 제 딴에는 순종했다라고, 그리고 순종하려고 노력한다라고 했지만 참 많이 하나님께 반역했고 또 불순종했던 저의 모습들이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매일 뭐 막 불만 불평을 쏟아내는 것은 아니지만 그 상황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내 모습, 이렇게 불만도 드러내고 또 불평도 드러냈던 나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뭐 어렸을 때 자라면서 가장 큰 불만은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가난한 집에서 나를 태어나게 했습니까? 그리고 왜 나는 공부를 싫어하게 했습니까? 그리고 왜 학교를 이 정도밖에, 이런 학교로 보내셨습니까? 왜 그런 직장으로 보내셨죠? 그리고 왜 결혼을 못하게 하시는 거죠? 왜 좋은 사람 못 만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아내를 만났는데 제가 기대했던 그런 기대치가 다 만족이 되지 않기도 하고, 그리고 자식들은 왜 얘네들은 또 저런 거죠?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요즘은 개편하다 보니까 왜 개편 때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는 거죠? 또 이런 생각도 들고, 감사함도 있지만 또 불만과 불편도 함께 있었던 그러한 저의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많은 청년들도 요즘 아마 그런 생각을 할 거고, 성도님들 중에도 이번 개편이 잘 됐네 못 됐네, 개편이 마음에 드네 안 드네, 이런 불만과 불평도 있을 거고, 또 봉사도 확대가 되었습니다. 청년만 하던 그 봉사도 이제 장년들도, 왜 우리가 지금 이 나이 먹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이제 와서 또 힘들게 봉사를 해야 되나? 라는 그런 생각도 아마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전반적으로 돌아보면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보다도 이러한 고백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있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떨까, 어땠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 참 아찔합니다. 우리가 불만과 불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들었다면 내 몸은 성하지 못했겠구나, 항상 그냥 병상에, 그런 침대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명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고, 햇빛을 보며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한 빛을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은 감사의 거리를 더해 주실 거다라는 그러한 말과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작은 것에 감사하지 못한다면 과연 큰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큰 것에 대해서만 대부분 감사하지 작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는 경우가 쉽지 않아요. 오늘도 호흡할 수 있다라는 거, 진짜 죽음 같은 잠에서 이 아침을 깨워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 이것만큼 감사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일어나면서 통상 저는 그렇지 못할 경우도 많이 있지만 감사합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일어나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인애와 사랑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초대교회 교부였던 크리스톰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근본적인 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감사하지 않는 죄다.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하는 게 바로 죄다. 그 이유가 두 가지로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감사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고 또 하나는 교만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솔직히 우리 스스로 숨을 쉴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쉬게 해주셔야지. 그런데 우리 스스로 뭔가를 하고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지금 감사해야 되고요. 과거를 감사해야 되고요.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하라고 했을 때, 찬양하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화답을 요구했습니까? 아멘이라는 화답을 요구했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아멘이라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알 것입니다. 아만이라는 그 이름으로 말할 수 있는데요. 진실함, 견고함, 그리고 확신, 긍정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 앞에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멘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신약에서도 수많은 그러한 서신들, 그러한 서신들의 그 시작과 마지막 때에도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아멘이죠.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에도 어떠한 그 말씀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즘 감사의 고백이 많이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할 때 그 감사의 고백이 부족하거나 또 찬양을 많이 부르십니까? 라는 이 질문에 그렇지 못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 근본이 누구로부터 나오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될 그 이유와 대상이 우리에게는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해 주시고 또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복음을 증거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특권을 주신 분, 주님의 그 사역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함께 동역자로 쓰임받고 있는 우리, 이 땅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로 살아가게끔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천하디천한 그 멸시와 천대에 그 십자가까지 짊어지시면서 우리에게 그 언약을 이행하시고 그 신실한 사랑을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비천에 처하거나 풍부에 처하거나 힘들고 어려움에 처할 때에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하루 살아갈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그 사랑 때문에 감사하며 그 사랑 때문에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요. 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그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자유롭게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감사의 고백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저 입술로만 고백하는 감사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께서 보여주신